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단 1분도 서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단 1초도 하나님 마음에 있는 기쁨을 얻어 누릴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질 존재,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죗된 인간들이 바로 저였고 여러분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광섭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런 그분을 우리가 진심으로 경배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마땅히 예배를 받으셔야 할 뿐입니다. 매주 예배를 받으셔야 하고, 사실 매일 예배를 받으셔야 마땅하고, 매일 사랑한다는 고백, 감사하다는 고백을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고, 이것을 우리가 모른다면,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산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었던 것을, 얼마나 무서운 저주스러운 영생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 사랑하십시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네, 주님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조금 우울한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올라온 교계의 보고서입니다. 영등포에서 전도를 하던 교회의 전도자들이 영등포 경찰서 예, 파견 나온 사람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길거리에서 종교를 전하면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위해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도 금지 명령을 전달받았다고 금지하더라나 한 겁니다. 또 이런 신문 기사도 있었습니다. 유력한 일간지인데 그곳에서 에스더 구국 기도운동이라고 하는 이용희 선교사가 전 세계적으로 한인들을 중심으로 나라를 위한 기도, 교회들을 위한 기도, 사회 변혁을 위한 기도를 애써 수년 동안 하던 단체인데 바로 그 단체에 대해서 거짓 기사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가 다 거짓임을 분명하게 입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정원에서 43억을 요구해서 운영비를 삼았다 하는 얘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나같이 다 거짓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래서 사회 여러 영역에서 우려할 만한 일들이 특별히 기독교회를 향한 그러한 우려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국가를 위한 기도가 집중되어야 되겠구나. 또 어떤 경우는 행동도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 9월 19일 그래서 예장 총회의 선언문이 발표되었는데 이것을 여러분에게 알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장 총회의 선언문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건국 이래 최초의 신앙을 부인하거나 투옥을 각오하진 않고는 교회 밖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에 진입하고 있다. 이 세대는 영혼보다는 육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사람들은 대체로 육체와 관련된 감각적인 일들만을 추구한다.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는 보편적 윤리의식에 기초한 사회 통념을 지키기 위해서 전인격적인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의 통합을 이뤄야 한다. 그러나 정부나 국회와 언론까지도 모든 영역에서 사상, 언론, 행동으로 오랜 역사 가운데 형성된 민족 정신을 파괴하는 삶의 양식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태도로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내세를 준비하며 이 땅에서는 착한 행실로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돕고 베풀고 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봉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위정자들이 자유라는 개념을 오해하여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가치관이나 행동을 차별받지 않고 보호하겠다고 종교와 교육 현장과 가정에서도 국가가 정한 가치관을 강제하려고 한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을 깨고 가정을 파괴하는 시도들이 강해지며 인권을 편향적으로 잘못 옹호하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며 이념들이 극단적으로 대립하여 국론이 분열하고 역사 인식과 역사 서술을 왜곡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우려의 상황들을 직면하여 다음과 같은 희망을 선언한다. 1. 종교인 과세에 대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종교활동비에 대한 세무보고를 포함한 종교인 과세는 낮은 세율 적용으로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종교가 정부의 통제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이는 정교 분리를 파괴하는 종교의 자유의 종말을 뜻하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 법령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길 희망한다. 2. 가정보호에 대해 종교의 근간에는 가정을 안전하게 확립해 건강한 자손으로 역사를 이어가게 하는 사명이 있는데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논리로 사용되는 성평등과 일부 다처제 및 낙태 합법화는 가정을 해체하고 자녀 생산을 방해하며 역사를 단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현재의 헌법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해야 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복원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데를 그대로 준수하기를 희망한다. 3. 인권에 대해 우리는 만인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확고히 믿으나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 정책이 다수의 권익을 손상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믿는다. 문화, 신앙이 최우선이며 수업 중에 큰 소리로 기도한 무슬림 학생들은 교수에게 허락을 받고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다른 장소로 미리 이동해야 한다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는 난민을 수용하는 정책은 사회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국제법상 상호주의 원칙과 대한민국 사회의 규범, 문화, 헌정질서에 합치하는 난민 정책을 수립하길 희망한다. 4. 국가 안보에 대해 국가를 모든 전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모든 국민의 염원인데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군의 질서와 기강이 우선적으로 확립돼야 한다. 군내의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은 군의 본질적 목적을 흐리게 만들고 군인의 정신력을 파괴하고 군을 무력화하므로 군내 동성애 행위를 엄격히 금할 것을 희망한다. 5. 병역 거부에 대해 모든 정통 종교는 살인을 금하고 있다. 군대는 살인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억지하여 국민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군은 자기 생명을 희생해서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지키는 가장 숭고한 의무를 진 국가 안보기관이다. 국가를 부정하기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양심적이라는 말로 포장해 공직사회 진출의 기회를 줄 것이 아니라 군 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사람에게 공직사회 진출의 기회를 더 많이 줄 것을 희망한다. 6. 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행위 금지에 대해 국민의 50%가 넘는 전통 종교의 신자들이 사랑과 자비의 실천이라는 종교적 사명에 따라 가난한 이웃과 삶의 터전을 상실한 사람들이나 중독자의 재활을 돕는 사회봉사에 힘쓰고 있다. 이는 국가가 돌볼 수 없는 곳까지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한다. 사회의 첫 번째 목표는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며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지 기독교 신자를 만들기 위함은 아니다. 신자가 되는 것은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기 때문이다.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고 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는 국가가 간섭하지 않음이 본질인데 이미 종교법인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 행위를 강요받았는지를 조사하는 사례가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부정하는 증거가 된다. 국회는 종교의 사회봉사적 사명과 정교 분리를 잘 해량하여 종교를 부인하게 하는 악법을 철폐하기를 희망한다. 7. 역사 교육에 대해 역사 기술은 역사적 사실만을 기술한 질과 양에 있어 공정함과 형평성을 유지할 때 진정한 가치를 갖는다. 역사의 특정한 부분을 파편적으로 부각시키거나 선호하는 사건을 편중된 시각으로 설명하거나 역사에 이념하던 해석을 가하는 것은 과거를 왜곡시키고 현실에 눈멀게 하며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정부는 역사 교과서를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교육계는 바르게 교육하기를 희망한다. 2018년 9월 19일 총회
네. 그 마지막을 왜 안 읽습니까? 총회 선언문.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선언문.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신 제103회 총회 총대 일동.
네. 거기 뭘 먹었길래 거기 얼룩졌어요? 예, 감사합니다. 아.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특별히 10월, 11월, 12월 이어지는 다음 해까지 정말 중차대한 커다란 일을 앞두고 또 큰 희망으로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반면 또 한편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심각한 염려를 하면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총회에 결의된 선언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림으로써 그리고 또 오늘 제가 그 선언문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했지만 주일에 여러분에게 혹 정치적 다른 이견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일까 혹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는 것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동받으시는 대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가를 위한 기도에 대한 기도를 집중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바꿨다는 얘기를 지금 복잡하게 지금 한 겁니다. 영국의 런던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에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몰간 목사님께서 목회하는 그 바쁜 일상 중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 매일 저녁 사랑하는 딸의 손을 잡고 주변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해 성탄절을 앞두고 갑자기 어린 딸이 산책을 못하겠다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묻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여간 서운한 게 아니었지만 목사님은 곧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성탄절 아침에 딸이 성탄 선물로 실내용 슬리퍼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만드느라고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이 선물을 받으면서 목사님은 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얘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딸. 이걸 만드느라 얼마나 수고했니?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아빠는 이 선물보다 너와 함께 손잡고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단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분주할 듯 주님께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를 위해 일하는 것도 좋지만 나와 좀 같이 있지 않을래? 나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이 일이 나에게는 더 중요하단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일보다 중요한 것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 다시 말해 영적인 교제인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을 누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첫째 되는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이 설교를 들으신다면 언짢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빙긋이 미소를 지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단 1분도 서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단 1초도 주님의 기쁨을 나눠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모든 저주를 내 죄값을 다 치르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생이 보장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바쁜 것보다는 오히려 주님 앞에서 주께서 하신 일을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첫째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그저 용서한다가 아니라 대신 모든 벌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가능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음이 제1 목적은 아니다. 복음의 제1 목표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용서받고 구원받아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그분 마음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나를 건져내신 까닭은 단지 불쌍해서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다 더 큰 목적, 더 멀리 가야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그분의 마음과 그분과 마음과 마음을 통하면서 그분의 뜻을 알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머무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에든 토저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심히 있는 성도가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실수는 주님의 일에 너무 바빠 주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는 일이다. 아주 역설적인 말이죠. 예컨대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합시다. 찬양하는 일, 교사, 목장 활동, 식당 봉사, 신방하는 것, 구제사역, 사회 변혁 운동, 기타 등등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작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오히려 주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는 것은 커다란 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것도 이러할진데 주님의 일은 고사하고 자기 일에만 온통 마음이 빠져 그분을 생각하지도 그분 앞에 나가지도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또 많을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먼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그분의 마음을 알므로써 내가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실제로 영화롭게도 못하고 참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만족함을 누릴 때나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만족이 될 때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들떠하시는 기쁨이 내 마음에 전달되어서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되지 않으면 이 두 가지 일, 하나님을 향한 섬김, 세상을 향한 섬김은, 진정한 섬김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변에 이런 사람 많죠. 일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 그래서 토저는 계속 말합니다. 너무 바빠서 주님과의 교제를 갖지 못하는 사람은 조만간 주님의 일에 대한 의욕도 잃고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이런 현상을 영적 싱크홀, 영적 함몰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탈진, 번아웃입니다. 여기에 사탄의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더러 주님의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기보다 오히려 많이 하고 열심히 하도록 밀어줍니다. 대신 주님께 기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고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 없는 찬양봉사, 기도 없는 교사생활, 기도가 없는 목장활동, 기도가 없는 식당봉사, 기도가 없는 성경공부, 기도가 없는 부지런함, 이런 것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는, 즉 기도가 없는 주님을 위한 재반활동들은 사상누각입니다. 모래 위에 탑을 세운 것과 같다. 사상누각, 이 말은 결국 활동은 있으나 생명력은 빠져버린 상태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 자신께서 그 바쁜 일정에도 기도를 절대 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야 할 것으로서 주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더욱이 하반기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기도에 대한 말씀을 다시 여러분에게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써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Living being, living soul,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기까지 사람은 그저 흙덩어리에 불과했죠. 그런데 조물주께서 당신의 호흡을, 당신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생명, 곧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생기가 흙으로 만든 사람을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생명력이 넘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영적인 교제, 그분과의 교제, 기도입니다. 군인이 아무리 최신 무기로 무장을 해도 잠들어버리면 그 무장은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잠들지 않고 깨어있어야 무장의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속에서 성도의 영적 무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 의로움의 흉배를 가슴에 대야 한다. 진리의 허리띠를 차야 한다. 말씀의 검을 손에 쥐어야 하고 다른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 영적 무장의 끝마무리에서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게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한 구절 안에서 기도와 관련된 표현이 다섯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기도, 간구, 기도하고, 구하기를, 그리고 구하라. 성경 전체에서 기도를 이렇게 반복해서 한 구절 안에서 강조한 것은 여기뿐입니다. 영적 무장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빠지면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살아있다고 산 게 아니죠. 사는 게 아니야. 그런 말이 있듯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빠지면 생명력은 자연히 빠져나가는 것이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껍데기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 난 산 존재야 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사상 누각적인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빠지지 않도록 생명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시들해진 것들이 활기를 띠게 돼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기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지 않고 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깨어있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깨어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의 탄식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음이라고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잠자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성도의 무장들은 아무 소용없는 장비가 되는 겁니다. 여지껏 믿었다 하는 것, 여지껏 배웠다 하는 것, 여지껏 가슴에 암송했다 하는 것, 여지껏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기도가 없으면 생명력이 빠져나간 쓸모없는 영적 무장이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기도의 중요성을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복음서를 보면 주님의 하루 일과가 얼마나 바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딱 한마디로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식사하실 겨를도 없었다. 여러분 밥 먹을 겨를 없이 일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1년에 몇 차례씩은 있죠. 밥 먹을 겨를 없이 그냥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의 모든 날들이 식사하실 겨를이 없을 만큼 바쁘셨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다가오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려 고생하는 사람들을 귀신 쫓으시느라고 시간 보내시고 그래서 식사하실 겨를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바쁨에도 주님께서 멈추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죠? 예.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6절을 보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 지금 이 예수께서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이 말 바로 앞을 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아직도 산적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나도 고쳐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나에게서 귀신 좀 쫓아달라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더 달라고 그렇게 몰려오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그 상황에서도 딱 중단하시고 물러나사 한적한 곳, 사람 없는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바쁘셨지만 기도는 꼭 챙기셨다는 뜻이죠. 여기서 물러나다, 기도하시니라 이런 동사의 시제가 모두가 다 진행, 현재 진행을 의미하는 현재 분사입니다. 한 번만 물러가신 게 아니고 한 번만 기도하신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물러가셨고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밥 먹는 것이 습관이잖아요. 습관이 아니더라도 배고프면 자동적으로 먹어야만 하죠. 손이 떨리고 눈이 침침해지는데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새끼를 계속 챙겨 먹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런 식으로 식사보다 더 중하게 생각한 것이 기도를 하시는 것이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해요. 예수님에게 사역은 매우 중요했죠.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중요했고 방황하는 양들이 너무 중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늘아버지와의 교제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섬기는 일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둘째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둘째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이것이 없다면 두 번째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른 아침 새벽 미명에 그랬어요. 새벽 미명,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새벽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고 이른 아침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죠. 주님이 원조세요. 그런 얘기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목회자를 괴롭히냐고. 남들은 나오지도 않는데 새벽마다 일어나야 되고 어떤 놈이 만드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 아닙니까? 나다. 기도로 하루를 주님은 마감하셨어요. 그리고 본문에서처럼 바쁜 일과 중에도 시간을 내셔서 꼭 새끼 밥 드시듯 기도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특별한 일을 앞두고는 항상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또 요한복음 11장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의 제자, 열두 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하나님과 의논하시고 열두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쭉 열두 명을 청하셨어요. 주님께서 무언가를 중요한 일을 하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도 대제사장 군졸들에게 잡혀가기 직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준비하시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굉장한 아이러니가 발견돼요. 사실 기도가 꼭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기도가 꼭 필요한 우리는 기도 못할 이유가 그렇게 많아서 기도를 자꾸 쉬는데 주님께서는 기도할 필요도 없으신 분이시면서도 열일 있어도 기도만큼은 쉬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로서 주님께 본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점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쉬지 않는 기도 생활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잠이 온다. 기도가 없어서 그런지도 몰라요. 기도를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는 습관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는 사탄의 활동에 족쇄를 채워요.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막아버려요. 사탄의 진지, 사탄의 그 교두보를 제거하고 흔들어 무너뜨리는 영적 무기가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 아무리 바빠도 쉬어서는 안 되는 것이 기도인 것이 분명합니다. 오히려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나요?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시간을 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분주했지만 이렇게 즐겨 말하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더욱 기도한다. 무슨 말입니까?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 바쁘니까 기도를 거르는 것이 아니라 바쁠수록 더욱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루터는 수도사이기 때문에도 기도를 하는 시간이 많았지만 하루에 두 시간씩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쁠 때는 네 시간씩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끔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중요한 일이 있고요. 급한 일이 있어요. 우리는 급한 일이 우선순위일 때가 참 많아요. 급한 일이라는 것은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무거운 짐이 다가오는 너무 어려운 위기가 다가오는 걸 말해요. 그게 급한 일이에요. 그래서 신발도 채 신지 않고 뛰어나가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정말 잠 못 이루는 그런 분당의 밤이 올 때도 있어요. 그게 급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급한 일들은, 그런 위기들은 사실은 중요한 일, 그것도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중요한 일을 행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급한 일 불 끄다가 인생을 보낼 수도 있어요. 자식의 일이 됐든 내 일이 됐든 직장 일이 됐든 교회 일이 됐든 어떤 일이 됐든 급한 일이 많을수록 위급한 상황이 많이 생길수록 그것은 기도를 놓쳤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급한 일이 적어지려면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항상 챙기는 일을 먼저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바로 이게 바쁠수록 나는 기도를 더 많이 한다. 바쁘니까 오늘 나는 기도도 많이 해야 해 라고 하는 루터의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서는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일을 루터는 감당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입보혈처럼 한 말이라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에 힘쓰는 것은 뿌리를 내리지 않은 채 위로만 치솟으려 하는 나무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려지십니까? 나무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고 위로만 치솟으려 한다면, 위로만 성장하고 자꾸 확장만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물론 그럴 수도 없지만,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 나무가 시련의 폭풍우를 견딜 수 있겠냐 이 말. 추위와 가뭄을 견뎌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이 뚝 떨어지면, 흙에 떨어지면 참 묘하죠? 움직이는 뭐도 없는데 조그만 솜털이 있을까요? 마치 생명 있는 움직이는 동물처럼요, 모래알 흙 그 알갱이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더라고요. 단단하게 굳은 땅만 아니면 툭 떨어지면 사이사이 지렁이가 파고들듯이 조용히 눈에 보이지 않게 파고들어 땅속 적정한 위치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위로 싹을 내는 게 아니고, 위로 싹을 먼저 내는 게 아니고, 뿌리부터 아래로 뻗는 거예요. 왜 그렇죠? 수분이 필요하니까. 영양이 필요하니까. 이 작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작은 딱딱한 씨앗 속에서 푸른 잎을 내야 하기 때문에 뿌리부터 뻗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뿌리부터 뻗는 그 기도 생활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내가 더 성공하고 더 성장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많이 해드리고 뭐 이러한 활동적인 것으로 더 먼저 나간다는 사실이죠. 깊이가 없이는 높이도 넓이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망각하는, 자연의 진리와 영적인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상한 역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안전하고 든든한 삶의 보장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련의 가뭄도 이겨낼 수 있어요. 시험의 폭풍우도, 인생의 더위와 추위 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설득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그걸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설득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그래서 무언가를 내 삶 속에 얻어내는 것을 기도로 생각해요. 물론 기도라는 말 안에는 간구라는 것도 있어요. 아까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말씀하듯이 기도와 간구로 그랬듯이 기도와 간구가 구분돼요. 그런데 간구라는 것은 자기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마음껏 구할 수 있어요. 아멘 합시다. 그러나 기도는 좀 달라요. 기도는 오히려 내 소원을 하나님을 파하려고 내 뜻을 관철시켜서 그분을 감동시켜서 그분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간구와 달리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몸부림하는 것이고, 알 때에 내 뜻이 하나님 뜻과 상충되면 내 뜻을 내려놓으라고 나 자신을 설득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는 둘 다가 다 필요해요. 뻗어나가는, 더 확장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간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간구받아 선행하는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첫 번째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안에 알아 심는 것,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예요. 언제 시험에 넘어집니까? 자기를 설득하지 못할 때 시험에 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시험드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도 나가고 싶지 않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떠나고 싶고, 그런 시험에 언제 빠져요? 자기를 설득하지 못할 때 바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사탄의 통로가 되어서 시험에 빠지는 것은 자기를 설득하지 못하니까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열심, 자기 의로 충만하게 되고 이것이 사탄의 통로가 돼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에서 성공자는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일치시키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 생활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죠. 아멘입니까? 자기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아,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아, 하나님이 옳으시다 하는 것을 그걸 깨닫게 돼요. 기도하면 그렇게 돼요. 이 얘기 아시죠? 어떤 회사 갔더니 사훈이 딱 편하게 이렇게 딱 넣어져서 걸려있는 거예요. 사훈, 일, 이 회사의 사장은 항상 옳다. 이 사장이 틀렸다고 생각될 때에는 다시 1번을 보라. 하나님은 항상 옳다.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될 때는 다시 1번을 보라.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기도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싶어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 모양입니까? 그러나 다시 1번을 보라는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거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됐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든 다시 1번을 보라. 그게 항상 범사에 감사라는 말에 담긴 뜻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거든, 가르쳐 주시거든요. 아멘? 기도하면 바빠도 아무리 바쁜 일이 많을 때 기도하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무시해도 좋은지가 분별이 돼요. 그게 기도의 효과더라고요. 기도할 때 오는 그 혜택이 뭐냐면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뭐는 가만 놔둬도 될 건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뭐에 집중해야 될지를 알게 되면 바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1년 내내 새벽 기도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어렵더라고 보니까. 대부분 어려워요. 네, 새벽기도 현실을 보면 대부분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함께 그나마 특별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우리를 도전하시면서 은혜 자리로 부르시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신 때에는 우리가 순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기도에서 성공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풍요로운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물줄기를 흐르게 해서 물된 동산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처럼 기도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거스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바쁘지만 바쁠수록 그분을 만나는 골방으로 더 많이 들어가는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행위가 나를 살리고 그 습관이 내 자녀와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가와 민족을 살리게 됩니다. 이왕에 나왔으니까 여러분 민족이 앞설 수는 없습니다. 국가가 앞서는 겁니다. 해외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 이북 동포들도 있습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한민족입니다. 그러나 우선 중요한 것은 국가입니다. 국가부터 국가가 선이고 민족이 그 다음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민족을 앞서서 국가가 위태롭게 되어서도 안 되고 항상 국가를 먼저 챙김으로써 민족까지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기를 우리는 이번 기회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소름이 끼칠 만큼 어떤 기획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정부마다 정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보수 정권에 계셨던 분들,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감옥에 가야 하고 부패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실수로 인해서 하나같이 감옥에 가고 그것을 만들어서 대통령을 집어넣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잘못이 있으니까. 왜 그렇게 될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이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피를 쥐어 짜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을 그렇게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고 그분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얼마나 귀한 피인지 얼마나 큰 희생을 하나님께서 치르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이 무서울진저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목숨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목숨을 죽일 수도 있으며 생사화복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영혼까지도 불못에 던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이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사상대로 국가를 운영하는 겁니다. 보수 정권 지도자가 됐던 새로운 기대감을 한껏 안겨주면서 출발한 새로운 정권이 됐던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 반드시 딴짓을 합니다. 반드시 자기 계획을 관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권에서도 교회는 예언자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 되기를 기대하며 축복하는 기도가 한껏 부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위시해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수많은 참모들을 위해서 리더들을 위해서 마음껏 기도를 쏟아부어야 합니다. 오늘도 기도를 잘해 주셨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축복하고 지혜를 달라고 올바른 분별력을 달라고 어떤 정권이 됐든 세워진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고요하고 평안한 중에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가 적으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 5년이든 10년 뒤라도 저렇게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 늙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또 반대로 어떤 분은 멀리다 목숨을 끊어야 하는 상황도 생기고 또 악수를 두어서 훗날에 민족과 결의 국가 앞에 크나큰 근심을 안겨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하고 동시에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발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해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조물주가 계신 것은 만물을 보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하게 느낄 수 있고 그분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아무도 변명할 수 없다. 만물 가운데 나의 신성을 보여 알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 수준에 맞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적그리스도의 계획들을 펼쳐놓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가정을 해체시키고 새로운 생명들을 인체시키는 그리고 질병이 이 땅에 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파괴하는 동성합헌이라고 하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이런 일에 매우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세우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칼춤을 추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한 것입니다. 어느 진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쪽 진영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쪽 진영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이쪽 진영 모두 할 것 없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은 어느 쪽이든 간에 단호하게 하나님의 다루심이 일어나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일어나서 또 이번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훼손하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나서주시기를 기도할 때가 됐습니다. 잘 돼야 할 일은 정말 잘 돼야 합니다. 잘 되기를 바란다. 냉소적으로 말하는 것 말고 정말 잘 돼야 합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 민족의 미래, 우리 국가와 민족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정말 잘 돼야 하는 겁니다. 서로 잘못된 수를 두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악수를 선한 일로, 더 좋은 일로 바꿔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학문을 하려면, 공부를 하려면 일단 자음 모음을 알아야 합니다. 글을 읽으려면, 학문을 하려면 기역, 니은, 디귿, 아여, 어여, 오요를 일단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 학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없이 지식을 더 이상 취득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지식의 근본이란 말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모르고서는 아야, 어여를 모르고서는 책 못 읽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면 기도가 무의미한 것이에요. 봉사도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 수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쁜 짓을 합니다. 연예계, 스포츠계, 예술 어떤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 문화, 스포츠 문화, 예술 문화 어떤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커다란 지금 불행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하나님 경외가 모든 것들의 근본, 가장 기초, 출발임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기도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저를 오늘 이런 발언들을 정치적인 입장에서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나라가 우리 후대를 위해서 잘 도와주도록 정말 10월달 기도 들어가야 합니다. 11월, 12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뒷골에도 적었듯이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로 끝나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여러 가지로 계획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에게 앞서 하나님의 신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신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이 땅에 전파해야 하고 굴복하지 않는 이 땅의 정서와 문화와 세력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문화를 받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목적을 받아들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행동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기도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일을 온전히 수행할 수가 없사오니 우리 한 마음으로 이제부터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나님 두려우심 안에서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것이 큰 운동이 되어 세상을 바꿀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